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3개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 주변 태평양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25일 니미츠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핵 항공모함인 시오도 루즈벨트함도 최근 호위함과 함께 서태평양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태평양에는 모두 3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배치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3개의 항공모함을 동시에 태평양에 전개한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등을 순방하며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레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5일 인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슈슈마 스와라지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테러 분자들을 철저히 소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은 솔직히 나는 파키스탄 지도자들에게 테러 분자들이 증가하는 것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인도에게 최첨단 무기를 제공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슈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이 성공하려면 파키스탄이 모든 테러 그룹을 철저히 소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파키스탄이 몇몇 테러 그룹들을 부추켜 인도의 테러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필리핀 정부군이 마라이 지역에서 반군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매트 장관은 25일 기자들에게 필리핀 정부군의 반군 소탕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유린 범죄 혐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군과의 전투가 매우 치열했는데 단 한 번도 인권 유린 혐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부군이 전투를 하면서 인권 문제를 중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정부군은 23일 필리핀 남부 마라웨이에서 벌어진 친이슬람 반군과의 전투가 5개월 만에 끝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가 25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인 날 시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신임 상무위원으론 리장수, 왕양, 왕훈영, 라오러지, 한정 등 5명이 선임됐습니다.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모두 60살 이상이며 2022년 끝나는 시주석의 임기 후 권력을 이어받을 후계자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주석이 직권을 마치면 3번째 연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훈잉이 당 중앙서기처 서기장에 자오러지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잔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으로 인선됐습니다. 왕량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한정희 상무부총리직을 맡게 되며 이러한 결과와 업무 분담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 대표회의를 통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지난달 실시된 분리독립 투표 결과를 동결하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라크 정부군과의 대립은 양측 모두에 해를 입혔다며 이는 이라크 내에서 유혈사태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전이 지속된다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르드 자치정부는 투표 결과 동결과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군사작전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국가인 케냐가 대통령 재선거 문제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영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인식이 남다른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은 끝까지 찾아 예우한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군으로서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요. 최근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미군으로서 일본군과 싸웠던 필리핀 출신 미군 참전용사 26만 명과 전사했던 5만 7천 명에게 의회 훈장을 수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일본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미국은 식민지였던 필리핀 출신 병사들에게 미군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고 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들은 미군으로 참전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필리핀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때 미군으로 참전했던 필리핀 병사들은 참전 용사의 지위를 잃게 됐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해 12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번에 75년 만에 훈장과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필리핀 출신 미군 참전 용사들은 조금 늦었지만 명예를 회복하고 공로를 인정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8도, 신의주 9도에서 1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8도에서 19도 기록하겠고요. 함흥은 7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은 8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쉐인 필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Knee Deep in My Heart, 내 마음에 충실하겠다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Days and hours flew like it had no color, just different shades of blue. I heard about this love thing, but I still need to prove, 'cause I believed in nothing. I believed in you when I s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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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ou left your fingerprints all over my soul. And I caught you out red-handed, knee deep in my heart. When I was upside down, spinn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in the dark. Act so sweet, but you're guilty as charged. I caught you out red-handed, knee deep in my heart.
Cause you went undercover without an alibi. You done the perfect crime, girl. Now I wanna do the time. Cause I got no defense, but hell, I'm gonna walk the line. And I sa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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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You left your fingerprints all over my soul. Fingerprints all over my soul, my sou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을 이끌 최고 지도부가 25일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을 조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도시 다섯 곳이 모두 중국 도시들로 나타났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중국 공산당의 새 최고 지도부가 확정됐군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2기를 이끌어갈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공개됐는데요. 25일 19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인선을 시 주석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우선 당 총서기인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유임됐고요. 나머지 5명은 모두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됐습니다.
네. 자, 그럼 새롭게 발탁된 국무위원 5명 몇 면을 좀 살펴볼까요?
네, 왕양 국무원 부총리,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 리잔수 당 중앙판공청 주임, 왕후닝 당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그리고 한정 상하이시 당 서기가 새롭게 최고 지도부에 합류했는데요. 특히 자오러지 신임 상무위원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선출돼서 25일 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왕치산 전 기율이 서기가 지난 5년간 당내 사실상 2인자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자오 신임 상무위원은 시 주석이 가장 신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나머지 4명의 새로운 국무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네, 리잔수 상무위원이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장, 그리고 왕양위원이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을 걸로 보이고요. 왕후닝 상무위원이 총무처격인 당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한정위원이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될 걸로 현지 언론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번 그 상무위원 인선에는 이전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상무위원회를 포함한 중앙위원회 정치국 등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서 뽑는데요. 10년 임기의 당 총서기, 지금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당대회에서는 보통 50대의 젊은 지도자를 상무위원회에 포함시킵니다. 이 차기 5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은 뒤에 차차기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관행인데요. 시 주석도 직전 지도부 상무위원이 돼서 지도부 역량을 쌓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 주석 이후를 책임질 50대 후계자가 상무위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가장 어린 자오러지 위원이 60세고요. 리잔수 위원이 67세로 은퇴 연령 제한을 겨우 통과했습니다. 중국어권 매체들은 오래전부터 시 주석의 후계자로 거론됐던 57세의 천민월 충칭시 서기, 그리고 54세의 후추나 광중서 서기가 25인 정치국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후계자 지명 관행이 무시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임기 후반부가 되면 이 차세대 주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처럼 이 중국도 후반기 당대회 이후에 후계자 행보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시 주석으로 집중된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는 외신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10년 연임 후에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장기 집권을 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이 25일 이렇게 새 지도부를 발표한 뒤에 기자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내년이 개혁개방 40주년이라면서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계자 지명 관행이 파행된 것이나 시 주석 측근들이 정치국에 대거 포진한 이 구체적인 당 지도부 인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이 지도부 인선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국 CNN은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확고해진 데 따라서 기존 인터넷 통제를 비롯해서 중국 사회 내부 검열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 주석이 혼자 정상에 남았고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인 집단 지도 체제가 사망했다고 평가했고요. 뉴욕타임스는 시 주석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상황을 우려하면서 중국의 정치가 혼돈 상태나 마오쩌둥식 독재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그 외신들의 평가가 대체로 좋지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는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추가하는 등 시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의결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외신들의 비판적 평가를 의식한 듯이 중국 당국은 이 시 주석 기자회견에 상당수 서방 매체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영국 BBC,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취재진이 베이징 인민대회장 안에 설치된 회견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당국의 화학무기 사용 책임을 가리는 이 조사단 임무 연장 결의안을 24일 표결에 붙였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에서 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했는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11개 나라가 찬성해서 의결 요건인 9개 나라 이상의 지지는 얻었지만 러시아가 거부해서 무산됐습니다.
예, 러시아는 줄곧 이 시리아 정부 편에 서왔죠.
네, 유엔 안보리가 시리아 당국을 대상으로 조치를 하려다가 이 러시아 거부로 가로막힌 게 이번이 9번째입니다. 24일 표결 직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또다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독재자와 테러 분자들을 편들었다면서 잔혹한 아사드 정권이 계속되는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지지 않도록 러시아가 뭐든 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대시리아 결의안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지난 4월에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 칸세이쿤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90명 넘는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이후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유엔과 화학무기 금지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활동해 왔습니다. 26일 이 조사단이 종합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번에 조사단 활동을 1년 더 연장하자는 게 결의안의 골자지만 러시아가 보고서를 본 뒤에 결정하자면서 거부한 겁니다.
예, 그 미국 정부는 이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책임이 있다는 그런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화학무기 살포 일주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시리아 공군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는데요.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시 사건 직후에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서 분명한 건 누군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6년째 이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줄곧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5대 급성장 관광 도시가 모두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라고요?
네, 세계 여행 관광 협회가 최근 이 도시 여행과 관광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도시 10곳이 모두 아시아권 도시들로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1위부터 5위는 모두 중국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관광 도시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나요?
예, 서남부에 있는 충칭시가 연간 14% 성장률로 1위를 차지했고요. 광저우가 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상하이, 베이징, 청두 순인데요. 5대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청두도 연간 성장률은 11%를 웃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관광 부문의 세계 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 성장률은 연간 4%인데요.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 성장률은 연간 6%에 가깝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여행 경비를 가장 많이 쓰는 도시에도 여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예, 자, 중국의 도시들이 이렇게 급속하게 관광 도시로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세계여행관광협회 측은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내국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즉, 국내를 관광하는 중국인 자체 관광객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 관광객은 1억 3,8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 실제로 관광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 충칭시의 경우 여행 관광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였고요. 광저우도 90%에 가까웠습니다. 이 여행 관광 GDP란 국내 총 생산에서 여행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예. 자,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도시가 모두 중국 도시였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도시들이 10위권 안에 들었나요?
예, 필리핀 마닐라가 11%에 가까운 성장률로 6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인도 뉴델리, 중국 선전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광지 선호도 그리고 관광 비용 등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 21개 도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65개 도시를 선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예, 자, 그럼 전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뭐 뉴욕이나 또 유명한 관광 명소죠. 멕시코 칸쿤 같은 도시들도 포함이 됐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뉴욕, 라스베거스, 올랜도, 시카고, 워싱턴 DC 등이 들어갔고요. 멕시코 칸쿤이라든지 캐나다 토론토도 이번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들 도시는 이미 워낙에 유명한 도시들이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도시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 관광 수입이 좀 늘게 되면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하이는 여행 관광 GDP가 300억 달러로 국가 경제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도시로 선정됐고요. 그 뒤를 베이징이 290억 달러로 이었습니다. 뉴욕은 230억 7천만 달러였고요. 도쿄는 약 200억 달러인데요. 이 보고서는 작은 섬나라인 싱가포르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산업은 지난 10년간 두 배나 성장해서 지난해는 약 12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한국 서울의 경우는 65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정계에서 은퇴할 예정인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 출신 난민의 미국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난민 관련 소송 한 건을 무효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이 되면 미국에서 1,150만 개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노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4일 미국 중앙정치권에서 몇몇 눈에 띄는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역시 화제는 이 두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과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의원이 화제의 중심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애리조나주가, 코커 의원은 테네시주가 지역구입니다.
예, 자,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포문은 코커 의원이 먼저 열었습니다. 코커 의원은 24일 ABC와 NBC 등 몇몇 방송사의 아침 프로에 나왔는데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코커 의원 같은 경우 최근에 사이가 안 좋았죠?
예,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는데요. 코커 의원이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서 발생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집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코커 의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는 설전을 주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코커 의원의 인터뷰를 보고 바로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뭐 물론 코커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었겠죠.
네, 코커 의원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지지를 못 받자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 출마를 포기했다는 등 코커 의원을 잔뜩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코커 의원도 트위터에 대통령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반박했고요. 별도로 또 이날 의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worst of it is going to be just the poll debasing, if you will, of our nation. I think that'll be.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왜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끌어내리는지 또 왜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이 코커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이 코커 의원뿐만 아니라 플레이크 의원 쪽에서도 나왔죠?
예, 플레이크 의원이 24일 상원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10분 넘게 발언했는데요. 이 플레이크 의원은 먼저 내년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ve decided that I would be better able to represent the people of Arizona and to better serve my country and my conscience.
네, 플레이크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되는 상황에 침묵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을 비난한 건데 플레이크 의원은 또 자신은 이런 문제에 입을 닫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충분하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서 재차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예, 이 플레이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레이크 의원이 장벽 건설 등 국경 강화 문제와 관련해 유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란 뜻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플레이크 의원도 재선 도전을 접는다고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초선 상원 의원인데요.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연방 하원 의원직을 12년 역임했었습니다.
예.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세라 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테네시와 애리조나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두 의원의 지지율이 떨어져서 중간선거를 출마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 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두 의원이 재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출마를 해놓고 마치 상처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24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서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여기서는 네.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별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 세제 개혁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외에 특이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코커 의원과 플레크 의원도 대통령과의 오찬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두 사람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거나 발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난민 입국을 재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24일 발표된 행정명령인데요. 그간 중단했던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미국 안보에 큰 위협을 주는 11개 나라 출신 난민에 대한 심사를 강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자, 이 11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네, 행정명령은 이들 11개 나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집트와 이란, 이라크, 리비아, 말리, 북한,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그리고 예멘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특정 국가 시민이나 난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서 나온 대통령의 조처 이번이 몇 번째죠?
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하자마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요. 이어 3월에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9월에 규제 대상국을 8개 나라로 갱신한 포고문을 발표했고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예, 그 처음에 나왔던 행정명령에는 시한이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일반 시민 입국과 관련해서는 90일, 그리고 난민 입국에는 120일 시한이 있었는데요. 자, 90일 시한 항목은 지난 9월 24일에 또 120일 시한 항목은 24일로 효력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따라서 이 시한이 끝나는 날에 맞춰서 새로운 내용을 담은 세 번째, 네 번째 행정 조처를 내린 겁니다.
예, 이 조처와 관련해서 반발이 거셌고 결국에는 소송까지 제기됐죠?
예, 몇몇 주정부와 인권단체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정명령과 관련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고요. 몇몇 연방 지방법원이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연방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달에 먼저 제4항소법원의 판결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해당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효로 했습니다.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 규제 조처의 시효가 끝났고 새로운 행정명령이 나왔다는 이유에서인데 무효로 했다는 것은 이 해당 판결을 다른 재판에서 판례로 쓰지 못하게 됐다는 뜻도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 건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군요.
네,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24일 연방대법원이 이 건도 실질적으로 무효화했습니다. 특정 국가 시민에 이어서 난민에 대한 입국 중단 조처의 시효도 끝났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그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은 모두 끝이 난 건가요?
아닙니다. 시효가 끝난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은 끝이 났지만 9월에 새로 발표한 조처에 대한 소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행정부가 규제 대상국을 갱신해서 발표하자 하와이주 정부와 몇몇 민간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요.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에서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결이 1심 판결이라서요. 2심을 거쳐서 다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정부 통계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이 24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우선 2026년까지 미국에서 1,150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미국 노동인구가 1억 6,7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동통계청은 2년마다 자료를 분석해서 새로운 일자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증가 속도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네, 노동통계청은 일자리 증가 속도가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전 미국 경제가 한창 성장할 때 보였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노동인구의 연령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26년이 되면 55살 이상의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지난 2006년에 해당 나이대 노동인구가 17%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50대와 60대의 은퇴하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까요?
자,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 새로 추가되는 일자리 10개 중 9개는 서비스, 그러니까 봉사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 보건 관련 직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미국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의 노동 인구도 많아지지만 보건 분야 일자리 역시 늘어난다는 건데요. 자, 반면에 제조 분야 일자리는 1년에 겨우 0.1% 정도 증가하면서 2026년이 되면 관련 일자리가 21만 9천 개 정도 추가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미국 사회가 고령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노동 시장에도 좀 이런 다양성이 반영될까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에서 아시아계 와 중남미계 인구가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이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의 일자리 3개 중 2개는 대학 교육이나 관련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은 인구가 노동시장에 투입돼서 미국 경제를 움직이게 될 텐데 앞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노동통계청은 미국 경제가 매년 2%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성장 속도보다는 빠른 수준인데요. 하지만 수십 년 전의 경제 활황기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수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마디, 미국 참 넓다, 미국 참 크다, 이런 말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땅도 크고 사람들도 크고 심지어 마시는 음료수 컵 크기도 크다고들 하는데요. 예, 미국 크다는 얘기 자주 들으실 텐데 호수 하나가 북한이나 남한 면적의 절반만한 것도 있습니다. 미시간호라는 호수인데요. 호수인데도 파도도 치고 수평선도 보이는 육지 속의 바다라고나 할까요? 예,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시간 호에 인접한 일리노이주가 자랑하는 도시 시카고로 가보겠습니다. 시카고는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일리노이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도 시카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한 도시가 주보다 더 유명한 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일리노이주의 주도도 아니지만 명실상부 일리노이주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헌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의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일리노이 주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세요. 워낙에 시카고가 갖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시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시티 오브 시카고 안에는 한인분들이 많진 않으세요. 주변으로 빠져나오셔서 주변에 살고 계시지만 시카고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시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천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자로 연마하다, 긁어대다. 이런 뜻을 가진 마자에다가 하늘천자, 높은 건물을 뜻하는 루자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하늘을 지를 듯이 아주 높은 고층 건물들을 말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시카고에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있는 이런 마천루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금은 자리를 내줬지만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던 윌리스 타워라는 건데요. 코리 좁, 일리노이주 관광청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Chicago obviously is a fantastic city and iconic buildings like the Willis or the Sears Tower.
시카고의 유명한 명소로 윌리스 타워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어스 타워라는 이름의 건물이었는데 윌리스 타워로 이름이 바뀌었죠. 110층짜리 건물인데 1973년에 세워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더 높은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이 시어스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이 윌리스 타워에는 레지라는 아주 유명한 명물이 있는데요. 103층 꼭대기에 건물 밖으로 삐죽 튀어나오도록 만든 유리상자 같은 건데 아름다운 시카고의 전경을 다 볼 수 있어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고층 건물들이 많기로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텐데요. 하지만 시카고가 오늘날 국제 건축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아주 큰 불이 났는데요. 도시를 전소시킬 만큼 끔찍한 대화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전화위복이란 말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걸까요? 잿더미가 된 시카고를 재건하기 위해서 건설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신기하고 멋진 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오늘날 시카고만의 마천루가 생겨난 거라고 해요. 이진원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뭐 얼마 전까지는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시어스 타워. 지금은 이제 다른 그룹이 사서 윌리스 타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는 윌리스 타워라고 쓰고 시어스 타워라고 읽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옥수수 빌딩, 또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뭐 아이러니합니다만 시카고는 민주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시카고 그 한복판에 트럼프 타워가 서 있습니다. 도심을 돌아다니실 때 건물만 봐도요, 솔직히 하루를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키텍을 전공하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무조건 시카고를 와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가보면은요, 정말 옛날의 건축 양식부터 최신의 건축 양식을 모두 집대성한 곳이 시카고입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의 별명은 바람의 도시입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은 걸까요? 미국인들은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The reason why I think Chicago is called the Windy City because it's windy.
Because of terrible weather. Because it's always windy.
There's always 네, 다들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다고 말들 하는데요. 코리 좁, 일리노이주 관광청장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Well, you know, Chicago being situated on the lakefront with the Great Lake.
시카고는 미시간 호수가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미시간 호수는 정말 크기 때문에 마치 바다의 수평선을 보는 것 같아요.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와 낭만이 느껴집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워싱턴이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같은 다른 대도시와는 많이 다른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현대적인 모습의 미국 도시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시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헌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일단 바람이 많이 붑니다. 시카고 추위가 매서운 이유가요. 사실 그 바람 때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시카고가 이 미시간 호수와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 호수의 크기가 남한의 한 80% 정도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데 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말 매섭습니다. 네, 이게 강바람이 아니고요. 호수 바람인데요. 사실 이 생각하시는 호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수평선이 있습니다. 호수인데 그만큼 크다 보니까 파도가 칩니다.
수평선에 파도까지 치는 호수라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시카고의 겨울 날씨는 바로 이 거대한 미시간 호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네요.
겨울이 얼마나 춥냐 안 춥냐에 대한 기준이 미시간 호수의 얼음이 얼마만큼 어냐 안 어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는 이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얼음을 지나오면서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진 바람이 시카고 도심을 지나오면서 칼바람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추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카고의 날씨가 좀 추워지게 되고요. 또 산이 전혀 없으니까 이 강을 지나온 바람이 그대로 그 속력 그대로 예, 시카고 사시는 분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고요. 이 바람이 워낙에 유명해서 바람의 도시라는 이야기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서 코리족 일리노이주 관광청장도 그렇고 시카고는 뉴욕이나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도시라고들 말합니다. 혹자는 시카고를 가장 미국스러운 도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진헌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일단은 다운타운을 보면 좀 되게 미국적이에요. 다운타운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시카고 강이 다운타운을 가로지르는데 여유를 찾아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자유로움도 있지만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여유로움을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그런 여유로움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장 미국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주 지역이 정말 딱 거주지로서 조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흔히 미국의 상징으로 자유와 개척을 꼽는데요. 네, 여유로움과 넉넉함 역시 미국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죠. 시카고를 찾아가면 강가에서 또는 호숫가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카고인들의 모습 쉽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시카고의 한인들과 일리노이주 얘기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접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입니다. Everyone has his or her own unique skills, talents, and capabilities. 제가 얼마 전 진정한 팔방미인 만물 박사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네, 마이클은 자동차를 판매할 뿐 아니라 직접 수리를 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클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Jack of all trades이죠. Listen carefully.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eah. You're a jack of all trades.
Yes.
Yeah. 네, 마이클은 제 차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다며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I can do a little bit of everything 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조금씩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A mechanic, a salesman, a jack of all trades. 라고 했죠? So it was safe for me to say that he is a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 인데요. To be a jack of all trades is to be able to do many different jobs or tasks. Jack of all trades는 한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몇 가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팔방미인, 마물박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can take your car apart and put it back together if you like.
Wow, so you're a mechanic too, right?
Mechanic, yeah.
Mechanic, salesman, you're a jack of all trades.
Yes.
네, 본문 한번 다시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저는 다섯 개 국어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컴퓨터 또 음악에도 일가견이 있어 진정한 만물박사지. 그렇죠?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John speaks five languages. He is also an expert in computer and music. A real jack of all trades. 오늘의 영어 표현, jack of all trades. 팔방미인, 만물박사,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jack of all trades. Jack of all trades. 꼭 기억해 두시고요. Think about if you are a jack of all trades. And let me know what different things that you're good a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파울로 누티니의 These Streets, 이 거리들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되고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es you about an hour just across the road, just to stumble across another poor old soul. From the dreary old lanes to the high street madness, I fight with my brain to believe my eyes. And it's harder than you think to delay this sadness that creeps up my spine and haunts me through the night. Life is scary and the girls are gorgeous. Suddenly the air smells much greener now, and I'm wandering around with a half pack of cigarettes, searching for the change that I've lost somehow. These streets have too many names for me. I'm used to Glenview Road and spending my time down in Orchid. I'll get used to this eventually, I know, I know. Where'd the days go when all we did was play, and the stress that we were under wasn't stress at all, just a run and a jump into a harmless fall. From walking by a high rise to a landmark square, you see millions of people with millions of cares, and I struggle to the train to make my way home. I look at the people as they sit there alone. Life is good and the sun is shining. Everybody floods to their ideal place, and the children all smile as the boat shuffled by them, trying to pretend that they've got some space. These streets have too many names for me. I'm used to Glenview Road and spending my time down in Orchid. I'll get used to this eventually, I know, I know. These streets have too many names for me. I'm used to Glenview Road and spending my time down in Orchid. I'll get used to this eventually, I know, I know. Life is good and the girls are gorgeous. Suddenly the air smells much greener now, and I'm wandering around with a half pack of cigarettes, searching for the change that I've lost somehow. These streets
have too many names for me. I'm used to Glenview Road and spending my time down in Orchid. I'll get used to this eventually. I know these streets have too many names for me. I'm used to Glenview Road and spending my time down in Orchid. I'll get used to this eventually. I know.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의 저명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가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총을 맞고 사망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는 사망하기 전 체첸 지역의 인권 유린과 러시아 크렘린의 부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이 살해 사건과 관련해 5명이 처벌을 받았지만 살해를 지시한 주범이 누군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헤더노우트 대변인은 최근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추모일을 맞아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지시, 계획하고 공모한 사람이 누군지 러시아 당국은 밝히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016년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국가인권보고서는 이 사건을 비롯해 여러 유명 언론인들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언론인들이 그들의 언론 활동을 이유로 체포, 구금, 신체적 공격, 괴롭힘, 협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헤더노우트 대변인은 러시아 언론인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의 보도는 러시아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와 북코카서스 지역 전쟁 피해자들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첸 지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탄압과 초법적인 살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